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몇 주, 지금 며칠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은사 때문이 아니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벌어진 혼란 때문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런 맥락을 좀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첫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먼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모일 때라는 말은 일반적인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시에 일어난 혼란 을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이 열거된 내용들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제시되질 않고 이런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순서도 있을 수 있다, 몇 가지를 예를 든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라 규정해 주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어떤 형식에 가두어질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순서와 질서를 따라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순서는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이 순서나 내용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일정한 폼을 제시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폼이 1절 성경에 지시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는 있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3일 뉴스를 통해서 또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멘트를 통해 광고라는 걸 하죠. 그 광고가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하나의 교제의 의미에서의 광고입니다. 온 성도가 3.1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내용은 좀 공유하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교제의 차원이지 일반적인 광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제시된 모일 때에 이런 순서, 이런 순서, 이런 순서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26절 끝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말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내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설명되는 일관된 가치가 뭐냐면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화평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화평은 언제 깨지죠? 질서가 무너질 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이렇게 예를 들어 시내에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집회할 수 있어요. 또 민주사회는 그것을 열어놓고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쪽과 그 집회를 보호하는 공권력이 양자가 갖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이 있고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칙과 룰이 무너질 때 어느 한쪽이라도 그 룰에서 과격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화평은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읽거나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왜 무질서해져? 다 기쁨으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워낙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데 이 은사가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은 어땠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도가 유명했죠. 세 가지 기도를 항상 감사했는데 우리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공공연히 드려질 정도로 여성의 지위는 이방인 종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연약한 여성들에게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이것을 매우 극단의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억눌렸던 모든 게 다 분출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는 다 같다라는 이 경천동지할 혁명에 가까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가르쳐지니까 여성들이 흥분한 거예요. 게다가 세상에 남자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인 은사들이 막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감당을 잘 못했어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당신 나한테 까불지 마.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대. 우리 사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게다가 이제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성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요, 저요, 저요. 나도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당신만 그런 은사 받은 게 아니야. 나는 더 센 은사를 받았어. 이게 막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겠죠? 게다가 더 우스운 해프닝은 예배 시간에 자꾸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님, 제 생각엔 그게 이런데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실제. 이제 이런 예배 혼란들.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은사가 뭐냐에 이 전체 맥락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의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방언 사모하기를, 예언 사모하기를 기도해라. 그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것이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얘기하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라? 덕을 위해서 하라. 그 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황홀함에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좀 볼상사나운 좀 불쾌한 요인이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이런 정의를 내려놨어요? 질서란 뭐냐? 질서. 질서란 뭐냐?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이다. 굉장히 적절한 정의입니다. 질서란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통역 없이 공중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체요,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은사가 타인에게 유익으로서 마무리가 되려면 통역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통역과 수반해서 방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언이 있다는 걸 전제한 겁니까? 방언이 없다는 걸 전제한 겁니까? 있다는 걸 전제한 거죠. 방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볼까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은사 얘기입니까? 질서 얘기입니까? 예, 이 은사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어요. 있음 정도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정말 은사답게 타인의 유익과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려면 질서를 지켜라 그 말이죠. 질서를 지켜라.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교육자님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아, 이 교재가 좋겠습니다 해서 어떤 교재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A라는 교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지가 되고 광고가 돼서 이제 소그룹 제자 훈련 모임에 전부 그 교재를 쓰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저 삼각지 어느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거기 삼각지에 사니까 삼각지 어느 구역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교회에서 정한 교재를 안 쓰고 그 구역장님이 어디서 듣고 경험하고 배운 은혜 받은 교재를 가지고 그 모임을 하는데 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건 질서를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교재가 서로 건강한 방향의 교재일지라도 교회 전체에 합의된 룰을 깨는 거예요. 그걸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서는 물론 진리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진리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합의된 룰과 규칙은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유지된다고요? 화평이 유지된다고요. 이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그때부터 화평은 깨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31절.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질서 문제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결국 무슨 얘기를 지적하죠? 질서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고 말해요. 막 나도 나도 하면서 앞으로 몰려 나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무슨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질서와 반대 개념이 뭘로 제시되어 있죠? 화평이에요. 화평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옳으냐 틀리냐 문제보다 더 높은 가치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걸로 상처기가 나서 교회 전체 공동체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화평의 원리가, 화평의 가치가 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옳은 대로 잣대를 들이댔다면 여기 숨붙어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화평의 원리는 가장 절정의 꽃이 십자가에서 피워졌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덮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화평을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실상 화평의 원리입니다. 일 안 돼도 돼요. 화평은 깨지 마세요. 일은 천천히 돼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일 때문에 화평을 깨고 사람을 깨는 일들이 우선적 가치로 교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때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에서도 소중히 붙들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거 일터에서도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39절을 볼까요? 34절을 잠깐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깝깝하죠?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문제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여성의 위치라는 배경에서 그 본질을 이해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는 거야. 떠들면 안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전근대적인 사고고 방식입니다. 이 말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여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질서를 깨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더불어 사는 남성들도 아직은 믿지 않으나 그 남편들도 결국은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일 텐데 이렇게 여성들이 복음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그 당시 사회적 맥락을 깨고 문화를 무시한 채 거칠게 이렇게 정서가 드러난다면 장기적으로 이건 선교나 복음의 전파 차원에서 매우 역효과가 나겠다라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맥락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늘날까지 이걸 보편적 가치로 적용을 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절제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질서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야말로 절제할 수 있는 품격을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모든 얘기는 여성의 문제도 그렇고 방언의 문제도 그렇고 예언의 문제도 그렇고 일관된 마지막 결론이 질서입니다. 아름다운 질서, 사랑이 기초한 질서, 품격이 있는 질서.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결론이 뭘로 맺어지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이 질서는 어떤 규격과 획일화된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사랑을 기초로 한 거기서 나오는 품격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런 질서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또 하루를 소중히 호흡하게 되는 생활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 불렀던 찬송 490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철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저녁 진행될 더 스토리와 이어지는 특세 또 겨울 선교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화평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평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새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